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랫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주장하기에 그 시편 51편으로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의 일입니다. 예,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둔감성을 바르게 인식한다. 죄의 둔감성을 바르게 인식한다. 죄는 영적인 예민함을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을 주변 사람들이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를 들려줄 때 다윗이 죄의 둔감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화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민함을 굉장히 둔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그 시편 51편이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아마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정말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떠올리면 생각나는 뭐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이것도 떠올릴 것이고 이 시편 51편으로 지은 그 CCM 그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저는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제게 제일 강하게 와닿는 부분은 그 12절, 13절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부분이 참 강하게 와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우리도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싫습니다. 예, 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형식적이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 우리 다 죄를 지어보니까 구원의 즐거움 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바른 삶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비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르게 인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르게 인식한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신실한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오점 같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다윗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이러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떤 치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것은 다 가리고 싫어하는 사람 것은 다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날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사건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를 미루지 아니한다. 회개를 미루지 아니한다. 예, 그래도 이런 모습은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마 사울이었다면 온갖 핑계를 대었거나 어쩌면 나단 선지자를 그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교안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 이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시편 51편 17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시편 18편 1절 2절 찬찬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51편 17절 하나님께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정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큰 3번 15절 하반절에서 20절인 다윗의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 A번 16절은 다윗의 갓난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행한 행동입니다. 사용된 동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그 1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예, 여긴 동사가 예, 첫째 간구하다 그 다음에 금식하다 그리고 들어가다 엎드리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네 개 정도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밤새도록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밤을 보내다라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동사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제 갓난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 이 어디 침대 같은 데 눕지도 못하고 그 바닥에 맨땅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 아마 여기는 왕궁에 있는 어떤 골방이거나 아기가 있는 곳과 가까운 방에 누워서 예, 기도하면서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다윗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병들게 하시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여느 부모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참 소수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믿습니다. 모든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비슷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려 밤을 지새운 것은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먹는 음식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는 것은 이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또 이 앞에 있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고 예,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정리도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또 해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또 자신의 뜻을 펼칠 그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하나님은 보조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이고 인도자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번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볼까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예, 듣지 않고 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 먹지도 않았다. 예, 듣지 않고 먹지도 않았다. 지금 다윗이 이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딱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 대부분 다 나타나시는 것을 기록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마 그 옆에 그 다윗을 지켜보는 신하들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 그 늙은 사람들은 그 원로 신하들, 소위 시니어 신하들, 예, 성경에서 장로로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약간 궁금한 것은 이 나이 든 원로 시니어 신하들은 다윗 곁에 있는데 주니어 신하들은 어디 갔는지, 예, 뭐 서로 교대를 했는지 아니면 시니어들이 우리들이 총대를 매겠다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참 그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그 세우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온 정성을 다 쏟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은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떻게 매듭지어 갈 것인지를 그 맡겨드리는 것이죠. 3번 다윗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회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은 출생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보통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붙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 하루 전에 데려갔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그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미리 하셨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도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멸망당할 것 몰랐기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닙니다. 예,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거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또 5명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예, 3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도 예, 그 소돔은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아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그 뭐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도 깨뜨리고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이 사람들 다 싹 없애고 이 사람들 목이 너무 뻣뻣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해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고 제대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꺼냈다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 아니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속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것, 기도하지 않을 것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또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잘못 있다고, 잘못은 그 부모가 했는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와 벌은 다른 거라고. 그 아이가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여인이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고 심한 중독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마약의 심하게 중독이 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그 아이도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대부분 죽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기의 죽음은 엄마의 중독됨의 결과입니다. 그 아기가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 다윗의 아기가 죽은 것은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그 아이가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디번 신하들은 다윗의 아기가 죽었음에도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8절 하반절인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예, 아뢰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왕이 상심할까 봐입니다. 상심할까 봐. 이 상심하다는 몸에 상처를 내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극한의 슬픔을 몸에 상처를 내는 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상심하시리로다를 회상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상. 예, 그 회상이 그 헐회자의 상처상자거든요. 그 갈기갈기 찢는다는 뜻입니다. 예, 이 이야기 알렸다가는 그 왕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길 것입니다. 지금 그걸 걱정해서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가 열이 한 40도만 돼도 부모는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뭐 많이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아기는 진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아버지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쾌락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바뀌고요. 올바른 믿음과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세워보면 이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비록 아무리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아기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바른 태도이고 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일, 작은 일, 심각하지 않은 일, 뭐 알려야 될 사람에게 잘 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큰 일, 심각한 일일수록 알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집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알려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알리지 못했습니다. 2번 분위기로 아들의 죽음을 느낀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6장에서 아마 그것이 있는 그 회막, 성막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다윗이 경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 그 엎드림의 제사, 굴복의 제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감사는 온전한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딱 들어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욥도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린 후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했는데, 예, 그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예,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해 주었거든요. 평안히 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고. 예, 그 말을 온전히 수용했을 때 한나에게 당장 아기가 없었지만 한나는 예,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의 응답이 아니라 노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예, 큰 4번 21절에서 25절은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행동이 기이하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까 해서. 예, 신하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의 행동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간절히 구한 것이 자기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신자반에서도 뭐 또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순종.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 받아들이는데 상황에 대한 순종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행동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해서 예, 그 이 신하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뭐 암에 걸렸는데 뭐 초기가 아니라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뭐 이게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그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교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직 할 일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꼭 좀 살려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다는 일 좀 더 잘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 아마 그러겠다고 대답하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또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도 이제 저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제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성숙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 여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예, 저를 좀 살게 해달라는 것보다, 예,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게 해달라는 그 말에 훨씬 더, 예, 폐부 깊이 와 닿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정한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예,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 하나님 나라는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B번, 다윗의 반응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금식을 풀고 다시 식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을 볼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앞에 22절과 이 23절은 정말 참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가 그것을 자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데려가셨을지라도 그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또렷한 내세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른 내세관이 현실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다윗도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어. 예, 소망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소망을 우리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10번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15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예, 여호와께서 치셔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예, 또 그 가인이 그 범죄했을 때 그에게 생명표를 주시고 땅을 저주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저주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예, 두 개의 징계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第一 번, 사무엘하 11장 27절과 12장 15절, 12장 24절에서 대조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하나씩 하나씩 그 읽어볼까요?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12장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렌지라. 예,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의 아내, 이렇게 바뀌죠. 그 밧세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11장 27절에서 이제 그 남편 우리아가 죽고 장례식 치르고 다윗이 데려와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 11장 27절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잡으셨습니다. 그 12장 15절에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 것은 남의 아내와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한 후에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예,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밧세바도 아이를 잃는 이름을 통해서 처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회개했는지 살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다윗만 처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그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임신해서 출산한 여인이 그 어린 아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은 엄마가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 그 아이를 열 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밧세바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아들이 죽은 후 다윗과 밧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인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다윗과 밧세바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예,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니 정말 그거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아라. 또 그 하나님의 평화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예, 물론 예,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이름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치세 초기에 정말 하나님과 평화하며 예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며 정말 참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법은 다윗 부부를 찾아온 나단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예, 이 이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여디디아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인데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5번 26절에서 31절은 랍바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A번 암몬과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의 요압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26절, 27절 볼까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성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예, 그 왕성은요, 임금 왕자의 성성이거든요. 그 임금의 성이니까 수도입니다. 수도고 그 수도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11장 25절에 이어진 그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그 소식에 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읽고요. 가까이 보면 좀 더 멀게 보면은 그 10장에서 그 암몬 왕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 한운이 그 망신을 줘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 암몬의 수도가 랍바인데 그 랍바를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암몬의 수도 랍바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 랍바가 그 얍복강 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여러 지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대의 그 중동을 비롯해서 주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그 삼국시대 때 그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한강입니다.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제가 한강 주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백제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라가 좀 더 강성해져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B번 요압은 다윗 왕에게 와서 랍바 점령의 정점을 찍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볼까요?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니. 예, 그 성읍이 자기 이름, 요압의 이름으로 불릴까봐. 그 당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이곤 했거든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예, 옛날에 시온산성이라고 불렸는데 그 예루살렘 그 앞쪽에 그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그 시온성을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었거든요. 그게 지금 요압이 그 라빠를 차지하면 그게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신이 와서 마지막 정점을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말이 좀 약간 무섭게 여겨집니다. 이 지금 표현은 청류형인데요. 다윗을 굉장히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될 수 있으니까 당신 안 오시면 내 이름으로 되니까 빨리 와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떤 그 지도력을 가진 의미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의 마침표를 왕이 찍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10번 다윗 왕이 군사를 모아서 라빠를 점령하고 그 나라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왕관의 무기가 어땠습니까? 29절 30절인데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예,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라빠까지는 약 한 65km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다윗은 이제 그곳에 가서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그 가지고 온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 약 34kg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왕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보면은 암몬의 그 신이 밀곰인데 예, 그 밀감이 히브리 말인데 그 신상이 있던 왕관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그 선 왕의 그러니까 이전의 왕의 그 동상의 머리에 있던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와서 다윗의 머리에 썼다고 하는데 그 34kg 되는 거 쓸 수 없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올려 보았든지 아니면 그 왕관에 박혀 있는 그 보석들을 빼서 다윗 자기의 왕관에 그 이렇게 박아서 자기가 썼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석을 빼서 자기의 왕관에 박는 바울로 말미암아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다윗은 이전에는 그 시나의 아내를 취했는데 이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암몬을 공격해서 예,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그 31절에 보면 뭐 톱질, 곡괭이질, 도끼질, 벽돌 굽는 일 하게 되었다는데 이제는 이제 통치를 받게 되었고 아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마 동원도 되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 이후의 과정도 수용한다. 회개 이후의 과정도 수용한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징계가 없으면 죄를 반복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7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와 벌의 차이는 벌은 초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징계가 헬라 말로 파이데이아인데 그것은 그 자녀를 뜻하는 파이디온과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좀 더 우리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자식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만들기는 부모가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한다.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에서 치유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을지라도 그 원함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100%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다. 다윗과 바세바의 첫 아들이 살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을 여디디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다 영어로 데이비드잖아요. 그 자음만 하면 디디가 있는데 예, 그 여디디아도 같은 뜻입니다. 그 디디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그것은 다윗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낳은 이 아들을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나 너 여전히 사랑해 그렇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우리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여디디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신 것은 다윗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것이다. 다윗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 어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뭐 이름, 별명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디디아는 솔로몬을 위로하는 이름이자 다윗을 위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그 예레미야 야가라고 되어 있는데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 33절 우리 좀 앞에 읽었던 그 말씀 우리 한번 또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 자신이 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었고,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은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아기는 자신에게 올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가 이어질 때도 바르게 수용함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심으로 다윗을 징계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원하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이 불린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매일매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으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심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비대면 구역 성경 공부가 깊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오프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